오늘은 이틀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시국 선언 때 재학생도 나와서 이제 시국 선언을 했고 또 졸업생도 나와서 이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졸업생 가운데 14학번 2014년 인하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한 그 졸업생이 나오셔서 우리 20, 30 이런 그 세대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통탄할 만한 그런 그 현실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또 인하대학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이런 거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연사 김다빈 자매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졸업생 김다빈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통해 정동수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저의 모교 인하대를 창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분의 비전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과 인하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반 이승만 세력들이 거짓 역사를 퍼뜨리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인하대 대학 재학생 시절에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독재자라고 배운 이승만이 대체 왜 국민들의 문맹률을 없애려고 했으며 또 교육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를 설립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독재자라면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은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처참하게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인천에 미국 MIT와 같은 최고 수준의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며 인하대를 설립했습니다. 이승만 정신은 교육과 지식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로 양반, 상놈, 천민으로 구분됐습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교리로 신분제를 만든 것처럼 조선은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신분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권력을 잡은 이 호남 지주 세력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서자 이들은 친미 세력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며 하나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남 이승만 선생을 대통령으로 받들 테니 대신 기득권을 보장해달라. 즉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신분제 사회를 신생 대한민국에서도 유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분제 구조가 바로 의원내각제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평생 신분제를 혐오하던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일본 놈들로 인해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진 건 속 시원하다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신분제, 의원 내각제를 원하던 세력을 철저히 배척했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 편에 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 호남 지주 세력이 바로 반 이승만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반 이승만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저 더불어공산당의 뿌리입니다. 이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망쳐놨습니다. 겉으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득권을 보장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처럼 부정부패로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평민, 서민, 빈민 누구나 노력하면 대통령, 판사, 의사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거지였던 현대 창업자 정주영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노동꾼이었던 김철호는 기아 자동차의 창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 위에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은 3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불과 3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국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똑똑해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를 보면 같은 조선 수군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면 무조건 승리했고 원균이 지휘하면 무조건 패배했습니다. 북한도 우리랑 같은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그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었고 남한의 지도자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고 국가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다 김대중이 들어서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사파, 즉 운동권 세력을 정치권에 끌어들입니다. 이 운동권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지우고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의 주도하에 벌어진 반란이었습니다. 역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 이승만 세력, 저 더불어공산당은 거짓 선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겁니다. 공산주의의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절대 타협이란 없습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 것에 있어 한국교회에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는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긴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은 타락한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WCC, WEA 그리고 성경보다 계시와 체험을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단적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로 보고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워준 목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애국 집회에 가자는 말만 반복합니다. 물론 집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 이후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의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이승만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배들이 이승만 동아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 운동권이 철거한 이승만 동상을 다시 학교에 세울 겁니다. 인하대학교가 애국대학교로 거듭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 남긴 비전을 가슴에 새깁시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비전을 실천합시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날은 아주 그냥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연설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이제 대학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 이제 돼서 수많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여러 군데서 이제 시국 선언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애국 집회, 뭐 광화문이든 세이브 코리아든 여러 곳에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환길 강사님의 힘이 대단히 컸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공의와 공정, 이와 같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그 현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이런 그 강사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될 때 긴가민가 하고 하던 그런 그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그 수험생들이 계몽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놀라운 반전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의와 공정 이런 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감사원 그런 그 결과 보셨죠? 선관위 감사원 그 결과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관위는 친인척들로 구성이 된 가족회사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 직원이 아마 한 3천 명 되는데 뭐 제가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한 1,000명이고 얼마 정도가 다 친인척 가족이라는 거예요. 친인척 가족.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정말 거짓과 이와 같은 그 불의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헌법 그런 기관으로 국민의 가장 그 신성한 그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그 투표를 관리하는 가장 청결하고 청렴해야 되는 이런 선관위가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도 또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감사원이 이와 같이 그 선관위 감사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와 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소위 이런 헌법기관들이 자유와 그 다음에 공정, 공의 이런 가치를 다 가져다 버리고 지금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이 알려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 학교 이메일로 이번 주에 이제 인하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있으니 좀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이메일이 제가 제게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정치 집회 비슷한 이런 데 나가서 뭐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좀 목사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며칠은 이제 미루다가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참여할 교수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런 애국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고서는 부탁을 한 것 같아서 그럼 그냥 참여는 할 텐데 연설은 안 하겠다 연설은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26일 지난 수요일이죠 이틀 전에 인하대학교 인경호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학생회관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비룡광장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 광장이 비룡광장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그 앞에 인경호가 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문에서 이렇게 비룡광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오늘 분명히 탄핵 반대해서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이게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가서 봤더니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이 시위하는 데가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탄핵 찬성하는 쪽 이쪽에 아마 좀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동원이 좀 돼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학생들하고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바리케이드를 딱 가운데 이제 쳐놓고 그러고서는 시끄럽게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하는데 이제 가려고 왔으니까 탄핵 반대 이제 시국 선언하는 그 그룹으로 나갔고 또 거기에 갔더니 재학생들하고 졸업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나갈 수도 없고 저는 졸업생이기도 하고 교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 안 나갈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앞에 나가서 플랜카드 있고 한데 이렇게 이제 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아마 몇 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계신 것 같았는데 앞으로 나간 교수는 저 하나밖에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국선언 이제 한 시간쯤 이제 했는데 한 시간 이제 끝나고 세 명 학생이 이제 시국선언 했는데 갑자기 거기 모이신 분들이 교수님도 연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계속 또 교수님 하면서 이제 불러내서 제가 할 수 없이 즉각적으로 한 7, 8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65세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탄핵 찬성하는 그런 쪽은 민노총 이런 데가 이제 가세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두 그룹 사이에 이제 몸싸움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이런 그 예감이 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대학에서 이제 학교 직원들을 이렇게 내보내서 싸우지 못하게 이거 몸싸움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탄핵 반대하는 이쪽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몸싸움이 나고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30m, 40m, 한 4, 50m 쪽 옮겨갔어요. 한 명이 시국선언 하고 그러고는 거기 더 있으면은 몸싸움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옆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날 뭐 이렇게 보니까 양측에서 수백 명이 하여튼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고, 그 자리에 저는 탄핵을 이제 반대하러 나갔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오늘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 이렇게 시국선언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말 그런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우리를 보고 뭐 말 그대로 삿대질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몸싸움도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 탄핵 이제 찬성을 하기 위해서 민노총 계통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날 왔는데,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인하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 알고나 그 자리에 왔는지 이게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인하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알고나 그 자리에 왔는가. 조금 아까 우리 김다빈 우리 학생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인하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면은 MIT,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과 대학으로는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이 MIT잖아요. MIT. 그래서 본인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MIT 같이 정말 공과대학, 유명한 그런 그 공과대학,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그런 대학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다가,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세운 그런 그 대학이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1954년 4월 16일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3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이제 개교할 때 대통령이 오셔갖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영상이 30초짜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의 동포들의 망명 50주년 기념으로 인천에 설립된 인하건과대학이 10월 5일 역사적인 그 개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개교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하와이 망명 축제를 회상하시고 이 공과대학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도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여 나라에 이바지하라는 단독한 시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954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71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뭐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한 MIT 같은 이런 그 공과대학, 이거를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설립이 됐고, 현재는 종합대학이지만 특히 인하대학교는 공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또 인하대학교 이제 설립에는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 이민자들, 특별히 인천항을 떠나서 하와이로 가서 이국 땅에서 정말 고생했던 그런 그 이민자들이 정착했잖아요, 하와이에.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주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둘이 이제 협력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공과대학을 만드는 거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하할 때 인은 인천에서 나온 거고 하할 때 하는 하와이에서 나온 겁니다. 이래서 인하 대학인지 이렇게 그때는 인하 공과대학이었어요. 자, 인하대학교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1875년생입니다, 여러분. 1875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고 같이 늘 비교하면 되냐 하면 영국의 처칠하고 같아요. 처칠이 1876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에 다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칠 수상 그러면 그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역사적인 평가가 영국은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 처칠이 아까운 사람이 이제 배출이 된 거고 이승만은 1875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75니까 또 올해 딱 100주년이네요. 100. 그렇죠? 100주년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저 한양 이 서울에 제일 큰 집이 2층짜리 3층짜리 궁궐이 있었다 그래. 그거 빼고는 다 납작한데 하나도 아무것도 없고 거리 곳곳에 다 사람들 똥 오줌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때 1875년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살고 힘들고 그런 데서 수레 끌고 다니고 말 나귀 타고 다니고 그런 데서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겪은 그런 세대예요. 한문도 공부를 해서 어느 누구보다 유식하고 영어도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가장 영어를 잘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가장 멀리 여러 나라를 다 다닌 그런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출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1875년부터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자, 그래서 1898년에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만민공동회 또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 조선이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정치개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영국처럼 지금 왕이 있지만 왕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이제 뭐 주장을 한 거죠. 정치개혁하고 자주독립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독립협회가 고종과 보수 세력의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해산이 됐고 그래서 이승만은 반정부 말 그대로 내란 혐의죠. 음모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성 감옥에서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약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건 나라를 뒤집어 엎어갖고 내란을 해갖고 음모를 일으켜서 왕을 내쫓는다 하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갖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고 이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물론 그 전에 배제학당도 다니고 했지만 그때 영어 배우러 다닌 거거든요. 영어를 배우러. 근데 그 한성 감옥에 정말 그 춥고 배고프고 정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처량한 그런 그 신세가 된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히 감리교 선교사 존스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의 도움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컨버전 우리가 이렇게 회심을 한다고 하는 그 컨버전 그게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회심을 한 것처럼 이 한성 감옥 5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감리교 장로교 이게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감리교인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뭐 크리스찬으로 번역해 난다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100년 전이에요. 그렇죠? 100년. 100년 전에 이게 번역해 내서 크리스찬이 되고 한다는 거는 그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그 일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50년인가 보네. 1875년이니까 150년 전이고 이게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정치적, 사상적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그 선교사들이 베푸는 그런 그 친절과 긍휼과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교육과 이 사람을 대하는 그 인권 이런 모든 게 이 조선 땅에서 한 번도 구경을 못한 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저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영안사전을 편찬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영안사전을 또한 그는 성경과 서양 서적을 이제 통해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천부적인 이와 같은 그 권리를 줬거나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주는 그러한 국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국가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의 그 5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신앙과 학문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1910년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5년 전인가요? 115년 전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지금 가서 읽어도 아니 이 책을 115년 전에 조선 땅에 사는 사람이 이거를 기록했단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미국과 영국의 어떤 사상가가 지은 그런 책에 이렇게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독립정신이라고 한 이런 책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은 조선이 자주 독립을 위해 필요한 자유민주주의적 개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서가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책이 됐고 그게 이제 옛날 말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현대인들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승만 그 연구하는 그와 같은 단체에서 이걸 지금 현실의 말로 이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게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지금부터 한 110년, 120년 전에 어떠한 그 명문을 남겼는가 독립정신 1910년 저서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왕정시대에 이걸 얘기하면 이게 음모를 일으키는 거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렇죠?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독립정신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또 이제 미국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승만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그거 독립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그런 국가를 세워야지 단순히 그냥 독립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이것이 참된 독립이다. 그냥 단순하게 일제 식민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독립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1948년 7월 24일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워왔으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어저께도 여러 형제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 깨달은 게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연히 그냥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계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깨달았지 이게 정말 절실히 우리의 이런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정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1948년 12월 12일에 유엔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며 독립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에서는 항상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자유, 자유, 자유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이 단지 외교적 노력이나 타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깨닫고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그거를 쟁취해야 된다. 그걸 어디 가서 배웠어요? 미국에 가서 배운 거예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결국은 이거 식민지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이렇게 해서 영국 사람들 밑에서 종로로 타는 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들고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한 거잖아요. 그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다 그때 등장을 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때 이야기할 때 그런 그 자유는 리버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속박 아래 갇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리버티,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 그러니까 해방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와 같은 그 명 연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은 결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와 땀과 눈물로 스스로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정말 독립된 이런 상태에서 독립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딱 떨어질 그런 지금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서 누워있고 남들이 다 해주겠거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 자유를 다 잃어요.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보니까 그 자유를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러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거,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얻은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를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봤고 중국을 통해서 봤고 베트남을 통해서 보고 캄보디아를 통해서 보고 뭐 소련을 통해서 보고 우리 지난 한 100년 동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그 나라들 좌경화되면서 자유 다 빼앗기는 거를 그렇게 보고도 그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에 태어난 분이 정말 중국의 지배 이제 받고 한자 쓰고 과거 시험 보러 다니고 그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어게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깨닫고 이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서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전역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고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학사 박사 석사 박사를 다 미국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업적을 보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무슨 기차공무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미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부터 저 시카고, 뉴욕까지 뭐 이미 다 기차가 다 놓여 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1930년대 들어가면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짜리 빌딩이 지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나라를 본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120년 전쯤에 지금 뉴욕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뉴욕하고 뉴저지 사이에 강이 있거든요. 그 밑을 해저 터널을 뚫었어요. 그때 뚫어놓은 그 해저 터널이 지금도 사용이 돼서 거길로 다 지금 뉴욕 출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120년 전쯤에 뚫어놓은 해저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런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이승만이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 영향인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아갖고 고종의 이제 특사로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박사 다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가 누구냐 우드로 윌슨이에요. 우드로 윌슨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우리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 뭐 그런 거 얘기한 분이 우드로 윌슨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승만 대통령의 교수가 우드로 윌슨이고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우드로 윌슨이 아마 워싱턴에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딸하고 결혼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 미국 사람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거기 있을 때부터 맥아더를 안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맥아더 장군을 알한 거예요. 육사 다니고 할 때 그때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고 그래서 맥아더가 와서 대한민국을 구출해 준 겁니다. 이 이승만과의 그런 그 우정 이거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런 그 인맥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도 가게 되고 수많은 그런 그 재계의 인사들 다 정치계 인사들에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드로 윌슨이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사람을 교수로 만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거물이 된 거예요.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년 대한민국 역사, 한반도 땅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동양, 서양 모든 학문에 가장 출중하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다 알고 지내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맥아더 장군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해주러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 친분관계에 친구로 그렇게 지내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러한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인사회와 국제사회를 무대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호소했고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시정부든 아니면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든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랑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다 나온 거냐?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이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한성 감옥. 그 한성 감옥에서 그 5년 이 경험이 그의 인생, 전 인생,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적 활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완전 인간이 개조가 된 거예요. born again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 그 본어게라는 그런 체험을 한 이후로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신앙과 학문 통해서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신을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됐고 이러한 경험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 정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자유, 자유를 줘야 된다 인간에게. 그래서 투표할 때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다 투표권 줬잖아요. 다 투표권. 그게 미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여성에게 투표권 준 게 아마 1910년인가 20년에 그 전엔 미국 여자들 투표 못 했어요. 흑인들 투표 준 건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뭐 독립하면서 이제 곧바로 다 남녀에게 다 투표권을 준 건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독립하면서부터 남자 여자에게 다 똑같이 투표권을 준 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약 4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 이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은 하와이가 별거 없는 별거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는 하와이가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왜 그러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러니까 다 배로 다녀야 된 거예요. 배로 다니다 보면 꼭 중간 기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기착지가 하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물이 일단 하와이를 거쳐야만, 그래야 저쪽 대서양으로도 가고 태평양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던 그러한 땅이 하와이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느 면에서 모든 정보가 하와이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와이에 산 겁니다, 이승만이.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의 하와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세계 모든 배들인 게 다 중간에 하와이에 가서 연료 다시 싣고 그러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에서 40년간 학사, 석사, 박사 공부도 하고 정말 대통령이 된 사람 뭐 친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왜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가?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됐는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있다. 이 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규정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상상,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유 너무나 당연하고 나 행복 누리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믿든 믿고 싶을 대로 믿는 이런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유 재산 소유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의 자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자유 헌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에서 이와 같은 자유헌법을 갖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나라들이 존재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경도 못했어요. 잊지도 않았어요. 영국도 민주주의 했지만 그런 거 갖지 못했어요.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개인이 국가보다 중요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이 누리는 그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적인 그런 권리다, 이렇게 명기가 된 그런 그 헌법,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런 그 헌법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다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국의 이런 그 왕정시단 이런 게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도 고생하는 거 이런 모든 거 프랑스 이런 데서 유혈혁명이라 이런 모든 걸 다 연구를 해보고 그러고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성경의 기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어야만 그래야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조선에 살면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은 그런 그 자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깨달은 자유, 이 자유가 바로 미국의 자유 헌법에서 나오고 그 자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온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요 근래 이제 저희가 애국 설교를 이제 지난 한두 달 동안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덧글을 봅니다. 그 가끔씩 덧글을 보면은 불교 신자나 이런 그 다른 그런 무신론자들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려요. 아, 이거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고, 가서 보세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고 뭐 세이브 코리아고 가서 보세요. 거의 80, 90%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건 다 교회 다닌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냐, 나도 좀 교회를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자유가, 불교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슬람교에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가톨릭교의 자유를 천년 이상 자유를 억압했잖아, 이런 거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적 권리 자유다 해서 지금 자유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자유를 찾겠다고, 예, 온 국민이 지금 일어나는데 기폭제 이런 역할하는 게 기독교인이 하는 걸 보고는 아 나도 좀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덧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금 올바로 보는 그러한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미국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적인 이와 같은 권리, 자유, 자유가 보장이 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거를 시행하는 그런 국가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야만 사유 재산권 인정이 돼야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왜 52시간만 해요? 왜? 아 일하고 싶은 사람 100시간이라면 어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 걸 늘리겠다고 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몇 시간 하라고 규제하면 그럼 그 나라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그 자유를 이제 보게 됐고, 예, 그래서 1945년에 일제 이제 식민지 여기에서 이제 해방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핵폭탄 두 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 민족, 이 조선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된다. 딴 거 없습니다. 자유. 예, 성경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그 자유, 이거를 조선 사람들에게 굳게 심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미국 군정에서 아,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어떤 정부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국민들의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왜 먹고 살 거 없는데 다 나눠줘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빈부격차가 있고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70%가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NO! 한마디로 얘기하고 뭘 세워놓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빈부격차가 있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좋아요? 북한에 사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머리가 있으면, 그렇죠? 빈부격차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그래서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정부가 너무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좋은 거지, 똑같이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가 있어야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 남한에 설립된 대한민국에 그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동시에 그는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입국을 또 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 농사 짓는 걸로 했는데 농사 짓는 걸로는 되지 않는 거를 이미 깨달았잖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되잖아. 이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쓰고 해저 터널이 뚫리고 지금 뭐 기차가 다니고 지금 이러는데 농사 져갖고 이걸 해갖고 김대중이처럼 무슨 대중 뭐 이렇게 해서 경공업을 살려야 된다고 이거 해서는 이거 안 되는 걸 이미 깨닫고 나라가 부강하게 살려면은 기술 입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천에 인하공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전국에서 인재들을 모아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술자, 말 그대로 엔지니어들을 배출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이걸 뒤이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산업화를 이루고 부국을 이룬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조선, 건설, 뭐 배터리, 텔레비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해서 전 세계 뭐 제일 잘 만드는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거예요. 엔지니어들, 저 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조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여태까지 이 나라 이렇게 부국이 되도록 만든 거는 이승만의 기술 입국, 그거를 뒤이어 받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그건 뭡니까? 중화학공업하고, 그렇죠, 자동차하고 선박하고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다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하고 영삼시 이런 분들이 다 들어눕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했으면 지금, 예, 지금 필리핀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주셨다. 대중경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박정희 경제를 해야지. 대중경제 이런 거 했으면 지금 나라 쫄딱 망해서 지금 북한에게, 예, 지금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 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엔지니어링으로 이 나라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을 누가 심어줬냐?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세워놓은 인하대학교, 그렇죠? 그 대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자유를 다 빼앗아간다는 사람들 너무 좋다고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탄핵 찬송 집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디 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머리가 없을 수가 있나. 아 지금 자유를 다 빼앗아가겠다고 카톡 검열해갖고 그래서 표현도 못하게 하고 지금 언론 통제하겠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좋다고 그 당을 찍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거 자유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그 대통령을 반대를 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피켓을 들고 이러고 찬성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날 말 그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이재명이든 누구든 종북 주사파 세력이 국회의원 해서 국회의원 3분의 200석 넘기고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그냥 2, 3년 내로 이 대한민국은 일단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고 여러분 베네수엘라 된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북한에게 잡아먹혀서 그래서 아오지 탄광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목사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는 가서 종북 주사파 이거 좋다 그러고 피켓을 들고 더구나 이승만이 세워놓은 그 인하대학교에 와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산업화가 뭔지도 모르고 왜 지금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자유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지금 집회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12월 3일날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한 두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두 달 반 사이에 말 그대로 그냥 복마전이 돼서 완전 난장판이 되고 대한민국의 썩은 모든 것이 지금 불법, 불의, 그렇죠? 불공정 이런 게 만천에 드러나는 거를 매일같이 목도하면서도 그게 좋다고 그걸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정말 답답했어요. 우리 인하대학교의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서 보면 딱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뭐냐? 진입니다. 진. 진리할 때 그 진. 그게 인하대학교의 교훈이에요. 진실 아니면 진리. 근데 이 엄숙한 진리의 교정에 들어와서 온갖 거짓 선전 선동을 해대고 그러고서는 탄핵 이렇게 찬성을 하고 거짓 선동의 합이 마귀 편에 서서 그게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인간하고 짐승은 뭐가 달라요? 인간은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한 다음에 진실의 편에 진리의 편은 그런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냥 전국이 다 거짓으로 뒤엎여 있어요. 지금 뭐 오동훈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선원이 뭐 해갖고 홍장원이 뭐 메모니 뭐 해갖고 지금 또 다른 게 완전히 다 거짓의 영으로 뒤덮였잖아요. 헌법재판소를 좀 보세요. 헌법재판소 국민들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도 마은혁이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보고도 그걸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8명이 찬성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오동훈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을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가 있나. 오동훈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서정욱 변호사가 올렸더라고. 할렐루야 기도원 너 다닌다 그러는데 진짜 다니냐고. 그렇게 해서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의 다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거짓 선전 선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법 연구에다 뭐 다 반대한민국 세력 아닙니까? 진리와 진실이 사라지면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다 스스로 자멸합니다. 자멸하고 말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번에 67분인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교과서에 이렇게 남겨질 수 있는 명연설 연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후 진술을 했잖아요. 그 뭐에 한마디로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주었던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성경에서 나온 자유,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자들 때문에 내가 경고를 주려고 이번에 계몽령을 했다. 그 67번 그거 읽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그런데 반은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도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나라를 망치는 쪽에 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하나님도 이 나라를 구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망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갖고 정말 한 달 한 달 반 사이에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유를 빼앗기는 게 무엇인가, 홍콩처럼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돌아서서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시국 선언까지 하고 하는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 되는 거는 원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집회로 모이는 것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7년 이후로 김일성 교시가 내려져서 모든 분야로 다 뛰어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라고 해서 지금 지난 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다 지금 종북 주사파 세력이 다 장악을 해서 국회까지도 거의 3분의 2까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중국 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게 한 달 반 사이에 뒤집어져서 국민의 50%가 이제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대통령이 체포돼서 된 거예요. 여러분 전환길이라는 분도 대통령이 체포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본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러한 걸 통해서도 이루어준 거다. 그래서 역전 반전의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공산화를 막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적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적이에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공산화를 막아주시려고 한두 달 사이에 계몽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계몽된 이런 젊은이들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일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이 좋은 나라를 간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속박에서 인간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분이다. 죄의 속박에서, 불안의 속박에서, 악한 현 세상의 속박에서, 거짓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사망의 속박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지옥의 속박에서 우리 인간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일단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직무에 이제 복귀해서 정말 자유로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간절히를 그렇게 외치냐, 지금 헌법재판소를 보면 거의 8대 0으로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거의 8대 0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분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이 온 우주공간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8대 0에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가 되든지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3.1절이에요 내일은 정말 병원에 누워서 정말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사람 빼고는 어디에 살든지 근처에는 집회에 다 나가야 됩니다. 여기 인천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광화문을 가든 여의도를 가든 내일 안 가면은 자유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유 포기한 사람.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정치를 외면하고 본인 이런 거 참여하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빠진 사람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재명 세력에게 넘어가면 속박의 멍에 매이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내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다 나가야 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투쟁으로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한 일이고 이승만이 한 일이고 우리의 선조들이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대통령 탄핵 반대 그 집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내일 아마 9시인가 10시에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그 다큐멘터리가 내일 유튜브나 아니면 조선일보나 KBS, 지금 조선일보 KBS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렬이 되면 이 이영돈 PD 유튜브에서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동시에 어쩌면 같은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알려야 되니까 방송번호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또 9시 10시는 그냥 무조건 가서 다 누르고 봐야 됩니다. 해서 천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 광화문이든 여의도 다 나가야 돼요. 뭐 어디 아프다 이런 거 소용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9시 10시 밤에는 제가 문자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해서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부정선거라는 그 확신을 확실히 주는 이와 같은 그 다큐멘터리 내일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